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영 안에 좌정하시기 원하고,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또 저희에게 필요한 또 하늘의 양식을 또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장으로서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그 좋은 평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27절은 지금 모세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표현 중에서 견디어냈다 하는 그 표현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견디어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견디어내는 믿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이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는, 조금 차등이 있다는 걸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대단히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좀 아직 대단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믿음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두 군데서 나오는데, 그첫 번째가 마가복음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는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시점에는 안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쪽으로 다가가시니까 그 서기관들 중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더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뭐좀 제자들은 못했지만 선생님이 뭐좀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이 이 자기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반신반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을 수 있거든. 내가 믿을 수 있거든. 그렇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을 듣고는 자기도 좀 믿음을 가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보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해놓고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죠.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 증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매 순간 사실 이러한 기도가 저희 입술에서도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그런데 제가 느낄 때참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저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대는 또한 사도들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3절부터 보면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네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루에 7번씩이나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을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용서해 줄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용서해 줄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낄 땐 도저히 나에게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떼어내서 많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용서와 관련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할때 하신 말씀인 건또잘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을 가졌을 때 무엇이 가능한가에 관한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시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증대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도들이건 관계없이 믿음이 증대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대될 수 있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어도 어떤 여러분이 전혀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법이 있으면 아마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비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에 관한 이 속성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 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은 식물과 같은 거예요. 나무. 우리가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흙 속에서 자랍니다. 땅이 있어야만 하지요. 그래, 땅 속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씨가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씨가 이제 땅 표면을 뚫고 싹이 나면서 그것이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수님의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비유를 하실 때 일곱 가지의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하실 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당시에 이제 씨 뿌리는 것이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밭에 이제 사람 지나다니는 길가도 있고 저쪽에 뭐 덤불도 있고 뭐 돌이 좀 많은 곳도 있고 뭐 이렇게 밭이라고 해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때 거기다가 씨를 이렇게 휙휙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고 이렇게 휙휙 이제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녀서 길이 난 그런 딱딱한 길가에 이제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이제 돌이 좀 많은 곳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또이 가시나무 그런 곳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밭이 좋은 곳에 뿌려지기도 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의 18절서부터 보면 이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라. 그래서 길가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전혀 그 씨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마음밭에 심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되는, 그래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길가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길가밭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가시나무밭과 옥토밭도 있지만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과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어서 제가 그건 생략하고 이 특별히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원하는 것은 길가밭입니다. 지금 이 길가밭은 여기 보니까 아예 돌밭입니다. 돌밭은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만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뿌리가 내리려고 하다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견딘다. 여기 지금 견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잠시만 견딘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견디어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견디긴 견디는데 얼만큼 견디느냐? 잠시만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그가 곧 실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도 물론 중요하고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일단 지탱해야 하고 또 양분을 흡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용벼천가 중에 그 불이 깊은 나무가 나무는 가람에 뭐 아니멜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각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각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믿음의 나무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바람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바람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 우리가 견뎌야 하는 바람 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이 시험의 바람을 견디게 되면 그러면은 단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바람이 없으면 단련도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견디게 될 때 마침내는 단련을 받아서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견딤이 없다면 우리가 단련도 못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 중에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라. 시험과 이번에는 고난입니다. 이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입니다. 고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나무들이 견뎌야 하는 바람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핍박입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지금 끝까지 견디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그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걸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가는 그러한 얘기를 교리적인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 미움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 다 모이고 했을 때 특별히 가족 중에서 혼자만 예수님 믿는 분들 대단히 외로우셨죠. 가시면은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조상에게 이제 제사하고 절하고 그들만의 어떤 참 그 잔치라고 할까요? 그런데 나는 대단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는 왜 조상도 못 알아보고 절도 안 하고 이렇게 너 혼자 그렇게 서양신을 믿는다고 난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 바람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또 견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또 한 가지 바람, 이것은 바로 징계와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이 징계와 채찍질, 이것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부모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징계를 견디지 못하면 가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게 싫다 하면 집 뛰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그 아들, 하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분명히 찔리는 일이 있어.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내가 분명히 주님께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그런 찔림을 분명히 주시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들로 대우하신다. 물론 아들이에요. 그걸 못 견뎌내도 아들인 건 맞는데, 아들답게 대우하느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답지 못하게 대우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대우하듯 그렇게 대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견뎌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각자가 지는 그 십자가, 그것을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자신의 십자가들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십자가를 또는 고난을 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미움을 또는 핍박과 시험을 피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을 견뎌내려면 뿌리가 든든하고 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물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뿌리가 물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더 아래로 깊이 깊이 그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의 뿌리 끝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 연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그 뿌리의 그 끝부분이 그 단단한 땅을 지금 이렇게 열어가면서 땅바닥에, 땅속에 뿌리가 갈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꽉 막혀 있는 흙인데, 그것을 그 뿌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조금씩 그걸 뚫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뿌리가 그 물을 향해서 그 물을 찾아 내려가려는 그 갈망이 없다면, 그러면 그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 웅덩이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물가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에서 그 물가에 심긴 나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에 심긴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그것이 지금 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어 내려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강한 바람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이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깊게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는 우리가 그 물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이 있을 때 우리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단순히 때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임에, 성도 간의 교제에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내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 안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맛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지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갈증과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 나무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찾아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식물이 뿌리를 그냥 바로 물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수경재배 아시잖아요. 수경재배. 그냥 아예 물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식물을 올려놓고 그냥 물에 이렇게 뿌리가 그냥 내려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면은 사실 제일 간단할 문제 같은데, 그런데 사실 수경재배로 크는 나무들은 클 수가 없어요. 옆으로는 이렇게 좀 퍼질 수는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수경재배로 자란 나무, 수경자매 말고요. 수경재배로 크는 나무가 10m, 20m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물에 지금 뿌리를 이렇게 아무리 깊게 물에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그 땅을 통해서 수분이 이렇게 공급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 하나님 안에서만 그냥 뿌리를 내고 자라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러면서 뿌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뚫고 이 물 근원을 찾아가는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뿌리를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 수분을 이렇게 섭취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든든한 나무가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 이 물에 대한 사랑, 물에 대한 이 갈증, 이것이 이제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는데, 이 물에 대한 갈증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말하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우리의 이 믿음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강한 바람을 맞서서 견뎌낼 때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견뎌야 하니까 견디는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것만 우리가 있다면 그러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의지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견디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견디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무의 예를 설명드린 것이고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든다면은 이 견디는 것을 우리가 근육에 또 비유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헬스장을 다녀보신 분들이 많죠. 또 요즘 또 최근에 다니고 있는 분도 있죠. 우리 정혜명 제님이 요즘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혜명 제님도 이제 좀 정말로 좀 관리를 좀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제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요즘 이제 좀 가까운 곳에서 좀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헬스장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참, 근육이 참 멋있게 이렇게 보이시죠? 멋있는. 믿음이 없으신가요? 우리 지현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빠의 알통을.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근육을 가진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히 보기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할 때 보면은 그 바벨이라 그러죠? 이걸 이렇게 들 때 보면은, 대단히 이 무거운 것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공장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이영호 형제님이 이 트레이너신데, 이거. 이 바벨을 이렇게 들 때 보면은 처음서부터 무거운 것을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몸도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뼈만 앙상한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걸 시작할 때에는 이걸 천천히 가벼운 것부터 이제 이렇게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힘에 붙이는 정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계속 그걸 또 들고 또 더 조금 더 힘에 붙이는 것을 더 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근육이 이제 단단해지고 근육이 또 근육 양도 많아지면서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시련이나 조그만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금방금방 무너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 뿌리로 이야기하자면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고 근육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근육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야만 그래야만 무거운 영적으로도 그 무거운 그러한 이 짐들을 우리가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시련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근육이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연약한 지체들의 그 짐까지도 우리가 같이 담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근육을 좀 붙이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자꾸자꾸 불러야 이 찬송이 내 입술에서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찬송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의 근육을 좀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근육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이게 처음서부터 막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는 것이 근육이 붙어야만, 그래야만 이것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또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이렇게 충분히 기도한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근육들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여정에는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이것은 싸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싸움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치면 바람과의 싸움이고 근육으로 치면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방 주저앉거나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닥쳐있는 것 중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다 한 가지씩은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참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아, 참 힘들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지금 하면서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가지 일이 집중적으로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견뎌나가고 자꾸자꾸 힘을 기르는 방법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섭취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 내가 지금 질 수 있는 한계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 이것을 자꾸 드는 것을 훈련해 갈 때 그때 우리 근육이, 영적인 근육들이 자꾸자꾸 붙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작은 것들이 응답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보다 큰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근육이 길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러한 것들을 견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